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라는 책에 보면 한밤의 게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정쯤에 서로 모르는 두 남자가 각각 다른 곳에서 55년의 인생의 의미라는 똑같은 주제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열어서 자신의 존재의 이력서를 훑어보는 아주 냉혹한 게임인데 그 이름이 인생채점입니다. 이 게임은 승자에게는 만족과 새 힘을 주고 지난 삶이 진실했다는 보증을 해주지만 패자에게는 아주 가혹해서 그 사람의 길을 꺾기도 하고 완전히 파멸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밤의 인생 채점 게임 시간이 혼자 있는 두 남자에게 똑같이 찾아왔습니다. 한 선수는 아주 잘 꾸며진 서재의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 입체 음향으로 잔잔히 흐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 TV 화면으로 심야 쇼 프로그램이 소리 없이 흐릿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역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로 따르는 위스키의 잔만 관심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다른 장소에서 두 번째 선수가 흠집투성이의 식탁에 앉아 팔을 괴고 앉아 있습니다. 식탁에는 식은 디카페인 커피가 반잔쯤 남아 있습니다. 옆방에서 잠자는 아이들의 깊은 숨소리와 머리를 빗으며 잠자리를 준비하는 아내의 귀에 익은 콧노래 소리 말고는 아주 고요합니다. 두 선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채점자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두 더하라. 지난날의 세월의 가치를 계산하라. 집의 크기, 업무 능력, 사회적인 위치, 재산 등 조금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 그러자 첫 번째 선수가 술잔을 들며 혼자만의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지. 나의 압승이야. 우선 나는 집이 있다. 이 집에는 3개의 차고와 실내 수영장이 있다. 운동장만한 방이 있고 스쿼시 코트로 써도 될 만큼의 큰 옷장도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여기에 와서 정치 후원금 모금 파티를 하지. 이 집이 내 것이다.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는 말인데 집값도 이미 지불한 상태다. 부동산 시세만 회복되면 몇 배의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나는 사업체도 소유하고 있다. 직원이 400명도 넘는다. 그들 모두가 다 내 것이다. 그들은 모두 출근 시간은 물론 휴식 시간도 내 지시에 따르고 해고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그들은 나를 보고 깍듯이 사장님, 사장님 한다. 또 내게는 아내도 있다. 게임의 취지상 아내도 사업용어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 여자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해주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내 소유다. 뉴욕 최고의 의사들을 통해서 몸을 다 고쳐주었고 파리에서 파는 최고급 화장품도 사주었다. 뿐만 아니라 피트니스 클럽, 사교 클럽 등도 내가 가입시켜 주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내 것이다. 나를 떠날 수 없고 마음이 변할 수도 없다. 내 허락 없이는. 비용으로 따지면 아이들도 내 것이다. 치열 교정 비용과 하버드 대학 등록금, 렉서스 매장에서도 내가 돈을 내주었다. 유럽 휴가 비용, 낙태 비용,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내가 되었다. 참 명예가 빠지면 안 되겠지? 나는 지난달 포춘지에 이름이 올랐고 교향악단 연례 보고서에 후원자로 이름이 실렸고 싱글의 골프 실력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백악관 국빈 만찬에도 초대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번 것이다. 그때 채점자가 말했습니다. 핵심이 뭐지? 첫 번째 선수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내가 의문스러운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예컨대 이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내 것이라면 나는 왜 이 한밤의 게임을 치르면서 이토록 영혼의 고갈을 느끼는 것일까? 오늘 밤 아내는 왜 여기 없고 왜 아이들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대학과 직장을 택했는가? 우리 회사는 구조조정을 견딜 수 있을까? 내 명성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을까?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진 것이 이렇게 많은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공허한가? 타임. 경기장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선수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선수의 경기장은 지극히 평범한 집입니다. 이 선수는 구식보온병에서 커피를 다시 따르고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낡아가고 있다. 난로는 올 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천장은 다시 색칠해야 할 것 같고 마당에는 베어야 할 잡초가 많다. 따져보니 앞으로 6년 7개월 동안 할부금을 불입해야 이 집이 우리 것이 된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집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 이 집은 저녁마다 버스로 퇴근하는 나를 맞아주고 방마다 크리스마스와 생일, 위기와 갈등, 장난과 추억이 스며 있다. 내 뿌리가 여기에 있다. 내 직장은 아주 평범하다. 평생 벌어도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 직장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이 낫겠다.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다. 이 지역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내가 만들거나 내가 수리한 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내 말이 곧 신용이라는 것을 안다. 내 아내, 그 여자는 처음 만났을 때에도 치어리어도 아니었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다. 무슨 미인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만한 사람도 못 된다. 이런 말은 아내에게는 비밀이다. 나는 이 여자에게 속해 있다. 아내는 나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다. 아내는 현명하고 민감하고 자상하다. 그리고 엄격하고 똑똑하다. 아내는 내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한다. 나도 아내가 달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것이다. 나 자신까지도. 내 아이들은 지극히 평범하다. 그러나 잠재력은 크다. 내가 이들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실상은 이들에게 속해 있다. 나는 내 시간을 기꺼이 아이들에게 준다. 나는 즐겨 아이들의 놀이와 게임에 관객이 된다. 아이들의 통찰력과 성품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재산, 우리가 가진 물건들은 게라지 세일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품은 친구들, 추억,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 명성, 연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보다 내게는 몇몇의 친구들이 있다. 나는 그들 곁으로 달려가고 그들은 내 곁으로 달려올 것이다. 나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즐기고 돕는다. 나는 이 친구들에게 속해 있다. 정말이지 나는 내 지갑은 비어 있을지라도 가슴은 가득 차 있다. 중지. 게임은 끝났습니다. 불을 끄고 잠을 자러 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한 사람은 손을 내밀어 아내의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가고 다른 남자는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습니다. 한 남자는 아내의 말에 싱긋이 웃으며 아내의 등을 토닥여 줍니다. 다른 남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보안장치를 켜고는 수면제를 틀어놓고 빈 침대로 비틀거리며 들어갑니다. 한밤의 게임은 아주 이상한 경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게임에서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권력, 부, 명예, 지식, 미모, 연줄, 술수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밤의 게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게임의 시기와 장소는 다 다릅니다. 침대 위에서 할 수도 있고 출근길에 할 수도 있고 지루한 회의를 하다가 그 중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과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의 설교가 지루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꼭 은퇴할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훨씬 더 젊었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하지만 보통은 생의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이 게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밤의 게임을 치르는 한 선수를 만나게 됩니다. 16절,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선수는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의 부함의 정도는 단지 남들보다 가진 것이 좀 더 많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곡식을 곳간에 쌓아도 쌓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밤의 게임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더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더해도 더해도 더 더해야 할 것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방법을 1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넘쳐나는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곡간을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곡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에는 물건, 즉 상품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곡식을 다 먹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추수한 것 중에 그가 먹는 곡식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장에 내다 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곡식은 물건, 곧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독백했습니다. 영어로 상품을 goods의 복수를 써서 goods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도 상품은 좋은 것의 복수입니다. 이 부자가 밭에서 많은 추수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곡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장해야 할 것이 되자 그것은 곧 물건, 즉 상품이 되었습니다. 상품이 된 곡식은 부자의 재산이 되었고 그것은 그에게 선한 것, 즉 좋은 것의 복수가 되었습니다. 그 좋은 것들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의 미래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이 상품들, 즉 좋은 것들이 자신의 여러 해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해는 5, 6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해의 여러와 많은 물건의 많은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러 해는 최소한 수십 년을 가리키는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평균 수명으로 80년을 산다고 하면 이 부자는 60, 70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젊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젊음도 있고 또 수많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부자가 생각한 한밤의 게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중지 2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는 자신의 한밤의 게임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넣어야 했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줄 오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는 자신의 여러 해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늘 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도로 찾는다는 말은 은행에 맡긴 돈을 청구해서 꺼내듯이 주인이 빌려준 것을 도로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자는 내 물건, 내 영혼하며 물건과 영혼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은 그의 영혼은 물론이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가 또는 무엇이 이 부자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언어는 본래 주어가 심청에 감추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양 언어는 주어가 정확하게 표현되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외국어 성경을 봐도 수동태로만 표현되어 있고 주어 주체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동사의 어미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동사 형태를 보면 주어를 알 수 있습니다. 도로 찾는다는 동사에서 그 동사의 형태가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단수가 되어야 할 텐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을 완곡하게 표현한 어법이거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지칭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심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그 물건, 그의 재산이 자기의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계속 말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찾는다는 말의 주체가 그가 지닌 소유물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소유물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소유물들이 너를 해치는 흉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물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290cm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신장만 해도 다른 사람을 공포에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거인이 완전 무장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청동으로 된 투구를 쓰고 있었고 그의 몸과 발에는 청동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무려 57kg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었던 창은 창날의 무게만 약 7kg. 그러니까 창의 채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10kg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무게라면 저 같은 범인은 한번 들고 휘두르기도 힘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챔피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관한 한 골리앗을 이길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방패는 전쟁을 할 때에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그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드는 그런 방패가 아닙니다. 적의 긴 창이나 아니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을 피하기 위해서 온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방패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돌멩이였습니다. 다윗이 돌려서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그래서 그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때의 다윗이 취한 행동을 사무엘상 17장 5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은 장대한 골격의 소유자였고 금속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무기들도 들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자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가 그토록 믿었던 그의 칼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부자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에 의해서 그의 영혼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많은 재물을 갖는 것과 높은 자리, 명예를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오남용하게 되면 그것이 자신을 해치는 흉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한밤의 게임은 언제나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7절부터 19절까지를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세 절에 여섯 번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전부 자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나 또는 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신실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이 여섯 절의 고백 속에 나 또는 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두 14번이 나옵니다. 다윗도 이 부자만큼이나 나를 많이 말하지만 철저하게 그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게 되니까 부족함이 없었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했고 의의 길로 가게 되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원수가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심으로 인생의 잔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의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한때 로마의 시민권자로 바리새인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울, 즉 바울은 한밤의 게임의 승리자라고 확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가 그전에 그토록 승리라고 확신했던 것이 전부 패배였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역시 내 또는 나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절에 여섯 번이나 표현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가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참수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한밤의 게임의 승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만큼이나 한밤의 게임의 승리자로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한밤의 게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혹시 외적인 것으로만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외면하고서도 내가 승리하고 있다고 자축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은 올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주일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만약 내가 지금 희망 속에 있다면 그 희망을 주신 분도 그 희망을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과 바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한밤의 게임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토록 신뢰하던 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한밤의 게임을 승리로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되새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이 얼마나 짧으면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 문득문득 한밤의 게임이 찾아올 때에 단지 우리가 가진 것이나 앉은 자리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숱한 나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삶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는 오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엑셀러레이터를 밟으실 때는 달려가게 하시고 브레이크를 밟으실 때는 멈출 줄 아는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한밤의 게임의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